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6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긴장 상황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67년 전 한국전쟁의 고통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3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 사상자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많았다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당사국들이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당사국들이 2371호 채택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관여와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형식은 양자회담이든 육자회담 형식이든 다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로 간의 오해와 오판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중남미 4개국에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 해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했듯이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4일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6일 워싱턴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정을 시작합니다.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시작되는 이번 재협정에서 미국은 교역 불균형 시정과 분쟁 조정기구 폐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재협상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호혜 무역과 미국인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프타를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재협상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대선 불복을 주장해온 케냐 야권연합 후보가 지난주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연합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16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지난 8일 승리는 컴퓨터 조작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지난 11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선포된 이후 대선 결과에 반대해온 지지자들에게 야권연합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조사 결과가 조작돼 캐나다 대통령이 당선됐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케냐타 대통령이 지난 8일 대선에서 54.3%의 표를 얻어 44.8%에 그친 야권연합 후보인 오딩가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12일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로 숨진 여성의 장례식이 16일 열렸습니다. 32살의 헤더 헤이어 씨는 이날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이어 씨의 어머니 수잔 브로스 씨는 딸의 죽음으로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또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은 우크라이나 기업이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오전 한때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늘 비가 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1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한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한 국방장관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이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미한 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한국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라는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 평화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근 괌 포위사격 언급 등 도발적 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군사적, 역사적 환경 아래서 앞으로 미한 동맹을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전시작전권 전환 등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에 앞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미한 미사일 지침의 조기 개정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설리번 부장관 임명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외교 담당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견인의 기초가 굳건한 미한 동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한도를 규정한 미한 미사일 지침은 현재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인 경우 중량 500kg 미만의 탄두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탄두 중량 한도를 1톤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위기가 고조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단호하면서도 균형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이 최근 여러 계기에 언급해왔듯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게 미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미국의 모든 대응과 조치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측이 정상과 외교장관, 국가안보실, 즉 NSC 간 연쇄적인 소통이 두 나라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됐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동맹 차원의 공동의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측에서 외교적 해결 모색을 거론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내몰렸던 한반도 정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14일 전략군 사령부의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행동을 유보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괌 포위 사격 발언을 계기로 위기가 고조됐지만 그 과정에서 미북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괌에 대한 실제 공격 가능성 혹은 괌에 대한 무력 시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괌 발언 이후로 과도하게 과열됐던 두 국가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미북 당국자들의 단편적인 말 한마디로 국면이 바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다시 긴장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당장 이달 하순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설지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UFG는 군사기동이 별로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런데 만약 북한이 ICBM 실험이나 또는 SLBM 실험 같은 거 아니면 북지도발 핵실험 이런 거 있으면 다시 긴장은 고조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설리번 부장관과 임 차관의 이번 통화에서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사를 내비친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이 결정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한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has consistently advocated a diplomatic solution to counter the escalating threats from the DPRK.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승인을 미룬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거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게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the Secretary has made clear on several occasion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not to seek North Korean regime change.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명시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long-standing ironclad alliance with the ROK and we remain fully prepared to deter.
미국은 한국과 오래되고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여기에 대응하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한 데 대해선 미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미국을 향한 질책으로 해석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고 파트너라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 한중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어제 이 한국 정부의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기술검증위원회 가동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 한중 3자 대화를 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정상 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현안을 집중 분석해드리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ICBM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고 이 핵무기도 최대 60개에 달할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추측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많은 발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강력하게 진화해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은 길이가 25m, 무게는 무려 30톤에 달했습니다.
The ENIAC was a very large machine. It weighed over 30 tons.
하지만 지금은 성능이 훨씬 우수하면서도 크기는 엄지손가락만한 초소형 막대기 컴퓨터까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런 기기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반도체를 수출해 북한의 국내 총 생산 규모를 웃도는 4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 작고 강력하게 핵무기도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처음 투하했던 핵무기 리틀보이의 무게는 4.4톤, 위력은 TNT로 2만 톤인 20킬로톤이었습니다.
From the instant of that first blast until Hiroshima vanished from the
하지만 미국 로스앨라머스 국립핵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최신 핵탄두 가운데 하나인 W88은 무게가 360킬로그램에 불과하지만 폭발력은 TNT로 47만 5천 톤인 475킬로톤에 달합니다. 핵탄두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감싸고 있는 폭발물의 규모를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현대화된 이 핵탄두가 이런 소형화와 경량화, 비행 중에 겪는 충격과 진동, 잦은 온도 변화에 견디는 힘,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받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딘 뒤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해야 진정한 핵미사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이런 요소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지적합니다.
Miniaturizing a warhead for a missile can be very difficult.
특히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먼 거리를 매우 높이 비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필요해 기존 핵 보유국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거리가 1200km 안팎으로 짧은 노동미사일에 다소 무거운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적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워싱턴포스트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국방정보국뿐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들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고 있다는 MBC 방송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미국이 당장 북한의 ICBM 위협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정보당국이 추정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을 보면 이번 판단은 확실한 정보와 증거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are the hard facts? What is your evidence? The word estimate suggests that these are not hard facts.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당국이 다가올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북한의 능력을 약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정보당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과 정확성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s much higher. So the protection mechanisms.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정확성에 관한 신뢰도는 북한이 실시한 두 번의 시험만으로는 확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발사 단계만 성공했을 뿐 비행 중 정밀 유도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재진입 능력을 입증했는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전문가로 북한을 7번 방문했던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도 핵과학자 회보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물질이 아니라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강력한 폭발물 등을 혼합한 탄두를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 엄청난 고열과 압박을 견뎌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거나 표적 위에서 폭발하려면 훨씬 더 긴 시간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사 단계에서 사고로 탄두가 폭발하거나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타버린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방어망까지 뚫을 수 있는 최신 전자 장비를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 당국자들도 이런 배경 때문에 적어도 2020년까지는 북한의 어떤 ICBM 공격도 방어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국방정보국의 판단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60개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민간 전문가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any non-governmental analysts who think that North Korea could have 60 nuclear weapons. It sounds like really an exaggeration.
북한이 비밀리에 여러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그런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60개는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올브라이트 소장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평가라며 생산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도 모두 무기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일부를 잃을 수 있고 기존의 플루토늄 양과 고농축 우라늄 규모를 적용하더라도 60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13개에서 21개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다른 시설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더라도 북한의 설비 능력으로는 2개에서 5개 정도 추가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그프리트 박사도 핵과학자 회보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200에서 450kg으로 추산하면서 플루토늄까지 합하면 핵무기 20개에서 25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최근까지 북한이 플루토늄 40에서 50kg, 고농축 우라늄 300에서 400kg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은 지난 2월 국방부 대비비 문건을 인용해 북한이 2016년을 기준으로 고농축 우라늄 758kg, 플루토늄 54kg을 보유해 최소 46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핵탄도 1개, 플루토늄 4에서 6kg, 고농축 우라늄 16에서 20kg이 필요하다고 볼 때 플루토늄 탄 9개에서 13개, 고농축 우라늄 탄은 37개에서 47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기존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늘린 사실과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이런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엘러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로 한두 개 더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확인했다면 핵무기 최대 60개 추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이런 부정적 견해에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 SSAU는 우크라이나 기업이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우주기업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어떤 나라에도 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서기도 우크라이나 국방 항공 우주 기업들은 북한에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엔진을 암시장에서 조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한 공장이 공급처로 지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한국 YT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 비핵화 요구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가속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한반도 상황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지만 이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내년도 대북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이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요. 한편 유엔 식량 계획은 이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식량 부족을 겪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내년도 대북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15일 발표한 2018 북한 과도기 임시 국가 전략 계획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미화 5,300만 달러 예산의 내년도 대북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대북 사업은 2030년까지 기아를 없애고 영양 실조를 줄인다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9개 도 60개 시 군의 어린이 65만여 명과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식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식량 부족을 겪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영양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지 11개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영양 강화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포장 재료, 설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관계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영양 강화 식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제한돼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5살 미만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 4%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도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조사해 향후 대북지원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프랑스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5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5월에도 이 기구의 대북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자금은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영향을 지원하고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올해 계획했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식량 지원 사업에 5%만 이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올해 이 기구의 대북 사업에 동참한 나라는 프랑스를 포함해 캐나다와 러시아, 스위스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북한에서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도 11만 2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각종 채소 재배를 늘려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 4만 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으로 2019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럽연합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전스와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당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1년 반이 됐는데요. 그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던 북한 개성공단의 남측 소유 버스가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버스는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여러 대가 이동한 흔적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6월 16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BOA가 확인한 결과 총 33대의 버스가 기존의 주차 자리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비어있던 자리에는 새롭게 18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33대의 차량 중 이들 18대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적어도 15대가 차고지에서 사라진 겁니다. BOA는 지난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9월과 12월에 위성사진 등을 통해 개성공단 내 버스의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 버스들은 주차 자리를 바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스듬히 주차된 버스마저 위치를 변동하지 않은 것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폐쇄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나 찍힌 위성사진에서 버스들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포착됐고 일부는 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들 버스가 무슨 이유에서 움직인 것인지 또 이런 움직임이 상시적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5월 BOA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 300대에 달하는 버스 소유권이 남측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버스가 개성공단 밖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5월 19일 촬영해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얼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각기 다른 지점에서 두세 대의 버스가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파란색과 연두색 버스로 지붕 위에는 하얀색 부분이 드러나 있어 개성공단 내 차량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운영됐던 현대 에어로시티 모델은 지붕 위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다음 날인 11일 한국 측 인원에 대한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인 3월 10일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상원에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내 한 민간단체가 탈북자들에게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안정적인 귀농을 돕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농촌에 정착해 영농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탈북자들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에서의 농사 경험을 살려 남한에서도 농촌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기본적으로 뭘 심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유통업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농업인, 특히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탈북자들에게 농업 전문가가 영농 기술도 전수하고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더불어살기 농업운동본부에서 마련한 탈북자 영농교육 김기문 씨입니다.
우리 그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분들 중에는 또 시골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토지 생활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뭐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산업사회하고 그쪽에 또 기능공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도시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교육은 영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 등 이론 교육과 농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 교육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론 수업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 가서 현지인들과 유대 광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양과 그리고 장목별로 축산, 원예, 가수 이런 장목별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륜과 그리고 기술을 가진 농업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탈북민들에게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사신 지 아까 살짝 물어봤더니 한 5, 6년 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실정은 좀 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이 그 사이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내용들을 아셔야 농업에 만약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안 하시고 돈을 버실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하고.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 지금 다 하세요? 네. 다 하세요? 진짜예요? 이야, 일단 거기서는 합격점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꿈꾸고 있는 탈북자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취업을 하는 것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농업을 선택했다는 한 탈북인은 시작은 힘들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뭐 우리 정착이 좀 어려운 것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뭐 대한민국 오면 일반 이런 대한민국 기술에 저희들이 접하기 좀 꽤 힘들어요. 처음에는 농사일 같은 거는 좀 보면 다른 일에 비하면 좀 접근하기 좀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물론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건 다 각오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형성해서 지금 해주는 거 참 고맙고요.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과 다른 농업 정책 등에 대해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귀농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후 자신처럼 농업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북한하고 전혀 틀린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이라든가 농업 과학기술, 선진 농업 이런 재배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걸 좀 더 이제 폭넓게 아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성공적인 귀농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남한에서 농촌에 정착해 농업 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거나 분홍을 꿈꾸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탈북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어려운 농업 환경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남한에서 농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올리거나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는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농업 교육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뭐 꽃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꽃이 피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 들어와 여기서 교육받아 보니까 이 한 개 생명 살린다는 게 뭐 축산이라든가 이 식물이라든가 다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모든 게 새롭고 좋은 게 배울 게 많죠. 보통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축들을 그 환경에 맞게 그래서 사육을 해서 첫째는 나도 먹고 주변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영농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은 농업인으로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통해 결실을 맺고 더 나아가서 한국 농촌에 자신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과 양덕, 남포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남포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7도, 수풍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에는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8도, 개성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7도고요. 사리원 역시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9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3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또 한국의 VOA 지국으로 보내시려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VOA 방송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전자메일은 korea@voanews.com입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중남미 4개국의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 해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했듯이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힘과 경제, 외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불량 정권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영내 동맹국과 남미 국가, 중국의 새로운 압박이 평화적 해법으로 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16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긴장 상황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67년 전 한국전쟁의 고통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3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 사상자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많았다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유엔 당사국들이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당사국들이 2371호 채택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관여와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형식은 양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다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로 간의 오해와 오판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4일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된 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이 있다며 거듭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6일 워싱턴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시작된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은 교역 불균형 시정과 분쟁 조정기구 폐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재협상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호혜무역과 미국인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프타를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재협상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체결된 이 협정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부당하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불복을 주장해온 케냐 야권연합 후보가 지난주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연합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16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지난 8일 승리는 컴퓨터 조작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지난 11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선포된 이후 대선 결과에 반대해온 시위자들에게 야권연합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대선 결과가 조작돼 케냐타 대통령이 당선됐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케냐타 대통령이 지난 8일 대선에서 54.3%의 표를 얻어 44.8%에 그친 야권연합 후보인 오딩가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